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붙드시오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는 기도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담대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을 전에 얘기를 통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도가 기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기도를 강조하거나 또한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 확립을 하기 위해서 기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오면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러한 말씀에서 그 담대함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착한 일만 항상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떳떳하다. 떳떳하니까 겁낼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 내가 아들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 그게 진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녀, 자기의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놓여 있다는 그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고 그 내용물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굉장히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주어진 그 삶 환경을 어떤 상자라 갑시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연단이나 환란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소망 이러한 내용물을 담아가지고 여러분께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상자 껍데기가 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들이 그간 내용물을 보려고 하기보다도 나는 이러한 것은 싫습니다. 그러면서 멀리해버리고 관심도 지 않고 밀쳐내버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굉장히들 행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물을 싸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신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내 환경을 기준해가지고 의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신자의 담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합력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으니만큼 지금 나이가 어떠한 환경으로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담대함이 빠져버린다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 굳게 설 수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진짜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인도하심은 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은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게 대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어떤 우리 행기를 기준해가지고 우리를 대접한다면은 우리는 당장 어떤 사망과 멸망에 처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요즘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징계는 할지언정 은총을 거두지를 아니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접하고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자들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시는 고통 속에 살게 하시다가 죽게 하시는 그러한 대접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과 마음이 가있지 아니한다면은 그 신앙은 볼 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보면은 그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이들 있지만은 이 성령에 대한 오해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이분들에 대한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중심에는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인의 중심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도 사랑도 뭐 은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득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다들 계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항상 이런 식의 믿음에서 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주보를 읽고 전화한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가르침 받기를 뭐 11조 할 때도 이건 세금을 제하고 난 11조 하지 말고 한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해야 그게 철저한 게 돼가지고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 맞는 말입니까? 그 말 딱 듣는 순간 또 머리가 막 복잡해져 갚아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걸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 뭐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목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기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또 알도 못한 분한테 그런 말도 하게 되면 뭐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성경 그런 게 없고 차근차근 그 말씀을 해드리고 막 그래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지금 현실했던 실감을 또 한번 제가 했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되어진 걸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으면 네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건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믿으란 얘기죠.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으면 준다. 믿으면 되어진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이미 주어지고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서 여러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지를 못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소경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신 큰 복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와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소경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그분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눈이 띄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믿어서 받게 하려는가, 믿어서 이루어지게 하려는가, 이게 아예 십자가의 은혜 길과 거꾸로 서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믿으면 많이 받고 잘못 믿으면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그분이 염려하는 것도 내가 십일조를 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많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종교일 뿐이고 무당의 수준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된 신이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처럼 잘 믿으면 준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함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복으로 이미 채워놓으시면서 그 복에 대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러한 신을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받아서 감사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선물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참된 이러한 신을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실 그걸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성령에 대해서까지 큰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성령이란 이분을 우리가 잘할 때 성령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죠.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우리가 평소에 없었던 신비한 그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또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도 고치고 싶고 귀신도 쫓아내고 싶고 또 기도했던 능력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고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온통 자기한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신비한 힘, 능력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능력자는 우리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뚝 잘라가지고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자이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자이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없어도 무한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께 오시는 겁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반대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이 말도 크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교회 일에 열심히 할 때 뭐 성령 충만이다, 뭐 기도에 막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행위 막 열심히 행위로 이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상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덜 충만한 거 이런 게 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오셨다 그걸로 충만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자의 그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얘기지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덜 채워지고 뭐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모습, 그 상태,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한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성품적인 것들이에요. 또 외부적인 그러한 것도 능력 그게 아니고 성품적인 것. 그저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관심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러한 뜻이죠.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진 신자의 능력이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능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이 신자의 능력은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뛰어난 지식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지식 수준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돈 가지고도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니 신자의 세계는 돈이라는 것도 가졌다 못 갔다 이러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가 있다면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가지 아니해도 자연히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과 상관없는 것이 곧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모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왜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령에서 말을 하느냐. 그 24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의 계명은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의 사랑,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 또 볼 때에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언급됨으로 인해서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신자가 행해야 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신자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신자를 서로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사랑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강제로 막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께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만의 한 몸된 신자를 사랑할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연히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랑이 한다. 이런 말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자는 어떤 행위도 자기 것으로 보지를 않게 돼요. 성령이 하게 하신 것으로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 그 말이죠. 성령이 나에게 계신다. 나를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점령할 수밖에 없냐 그 말이 그러냐면은 우리는 타고난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보도록 그렇게 만드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신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이고 십자가 죽음도 목격을 했고 부활도 목격을 한 그런 분들이고 3년간 주님과 함께 직접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것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하고 누가 더 믿음이 유리할 생각합니까?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일 내가 주님이 살아 계실 그때에 태어났다면 내가 주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내가 주를 만나고 악수로 됐다면 아마 믿음 생활이 지금부터 나을 것이다. 더 잘 믿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한다. 그 말이죠. 꿈에서라도 뭘 보고 싶어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래야 내가 더 믿음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제자를 함께하고 제자 주를 직접 목격으로 만났다고 했다 해서 믿음에 도움되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다 해가지고 믿음이 도움되는 건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믿음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그래 더 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란 얘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신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큰 힘을 막 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떠나가신 예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그들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곧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신자란 말이죠. 착한 사람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이런 의미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이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그걸 가리켜서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뜻이죠. 영적인 사람이다.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알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이 없을 때 그걸 가리켜서 육적인 사람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장 2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신자라는 것 이게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증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두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러한 신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도 아니라겠습니다. 친한 인간관계도 아니라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가운데에서만 형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도 판단과 비판이 없고 비교가 없고 무시함과 의심여김이 없고 똑같은 죄인의 자리 만나는 것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성령을 받은 자기 죄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 그런 얘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죠. 그게 신자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항상 원하고 갈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이름만 갖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름 쪽으로만 신경을 쓰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보고 아 성령 안에 살구나. 성령이 받은 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 받아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다행스럽다.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께 맡겨놨다면 구원 얻을 사람은 이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둬요. 바라보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둔 사람으로 가득 널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찾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을 둔 사람이 자기 몸보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관심을 두면은 필히 몸으로 인해 비교하게 되고 몸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을 내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에는 몸으로 인한 비교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서로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팔과 다리 가지고 여러분과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까? 그러지를 않잖아요. 내 몸을 보면서 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그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한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어떤 가능성도 두지를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게 신자의 덕목이고 그게 곧 성령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얼만큼 보고 있고 얼만큼 누리냐 그 말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린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나올 자격도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그러한 자질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것인 또한 사랑을 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이 누리지 못한 걸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인데 감히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마음껏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내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열심히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더욱더 크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